할렐루야. 1964년 3월 13일 퀸즈 뉴욕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29살이었던 키리 제너비스란 여자가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충격적이고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살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이웃들이 자기 창문에서 바라보며 이 사건에 와 충격을 받고, 아니 사람이 다치네, 사람이 찔리네 하면서 놀라긴 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38명이 목격했지만 한 사람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락하리라 생각하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리라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 제너비스 이펙트라고,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방관자 효과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에 거기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이런 글도 나왔습니다. 어떤 위기를 목격했을 때에 그곳에 나 혼자 있다고 하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데,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하면 아 누군가가 그 일을 하리라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mind your own business. 그냥 네 일에나 신경 써. 다른 사람 일 신경 꿔. 뭐 참관하지 마.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하지 다른 사람 인생까지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권을 앞세우고 프라이버시 이후로 담을 쌓는 이런 일에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케어하기보다는 I don't care, 그냥 요즘 I don't care 의미가 바뀌었다 그러죠.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를 I don't care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 선한 일을 하다가는 다친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손해를 본다라는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사에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Good Samaritans get hurt. 선한 사마리아인은 항상 상처받는다. 이제 누굴 도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참으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그냥 마음으로 안쓰러워하고 좀 우리가 걱정해주고 좀 신경은 써줄 정도이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출하며 도와주려는 것은 별로 우리의 관심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에게는 가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도울 사람들이 있으니, 또 때로는 우리는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에 아,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겠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의 무력과 나의 무능의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도 힘든데, 참으로 지구 반바퀴 돌아가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세계 평화를, 세계 굶주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는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나서 파도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이제 살고 있는 불가사리들이 이 모래사장에 휩쓸려 왔습니다. 수만 마리가 휩쓸려 왔습니다. 이제 불가사리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거리까지 왔습니다. 죽을 그런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10살짜리 동네 아이가 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모래사장에 이 밀려온 불가사리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서 물에 다시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내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불가사리를 바라보면서 다른 불가사리는 모르지만 이 불가사리는 내 손에 잡혔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보내주시는 참으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상처받은 또 죽어가는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무속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앞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고아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스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소망과 또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며 굶주린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까지 하셨느냐 하면은, 극히 적은 자에게 물 한 컵 주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옷 한 벌 주고 그냥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오늘 집사님 25절부터 읽어주셨는데 시간상 30절부터 이제 기록 주보에 나와 있고 이제 파워포인트에도 나왔는데요. 25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동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꼬투리 잡으려고. 이 시험하고자 라는 이 시험한다는 이 말은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받을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쓰러뜨리고자, 딴지 걸고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배움의 목적이 아니라 모함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뭘 묻는데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꼬투리 잡아서 힘들게 하려고. 참 악한 짓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그냥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그래, 그렇다면 율법교사에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 이 율법교사는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 시간이 왔구나 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율법엔 자신 있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율법 전공했거든요. 율법교사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올 것이 왔다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7절에 보니까 율법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기록한 것이 있고요,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올바른 해석을 해야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이어집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요, 그냥 머리에서 맴돕니다. 아, 내가 그거 아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일이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do you interpret it?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 해석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기록된 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기록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알아야 하죠. 알아야. Knowledge is power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복된 삶을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띄워주시겠어요? 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뭐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어떻게 읽어 해석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행하라 하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데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첫 번 질문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물었는데 두 번째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게 자기 이제 스타일이 구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정해져 있거든요. 이웃이 있고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설명하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났다는 이 길은요,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면, 더욱이 큰 도시에 가면은 어디에 가지 말라, 우범지대니,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 강 건너에 할렘에 밤에 가지 말라, 위험하다, 신호등에 서면은 와서 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어요.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진짜로 강도를 만납니다. 옷도 뺏기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얻어맞아갖고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체처럼 뭐 꿈틀거리긴 하지만 그냥 거의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멈춰야 될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웃이 되어줄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웃은요, 서로 케어라는, 서로 돌보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희 이웃에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 사시는데 여행하신다고 저희가 강아지를 돌봐드렸습니다. 이웃이니까. 이웃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것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오늘 이 직분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사와 장로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아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데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다 이유가 있었겠죠. 아,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여기서 멈춰서 이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제사장은요, 이 부정 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요, 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 나 저 사람 괜히 만졌다가 죽으면은 시체를 건드린 게 되니까 부정 타니까 안 되지 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무엇보다도 내 스케줄의 어떠한 일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죄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미워하면 아직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싸움 하죠? 뭐 내가 뭐 아직 뭐 결혼한 지 벌써 50년 됐는데 아직도 부부싸움 한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싸운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에너지를 거기 소비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에요. 무관심하면 끝장입니다. 그래, 너 살 대로 네 맘대로 살아라. 나도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건 끝장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싸운다 하는 것은 끝장이 아니에요. 마지막 장이 아직 아닙니다. 한 중간쯤 오신 거예요. 싸우신다 할지라도 아, 우린 아직 기회가 있구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웃이 아닌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은요, 보면은 기회만 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제외시키지 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그곳은요, 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순종이고 거긴 잡종이다. 개 취급했어요. 인간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뭐 그냥 상종하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이요, 싸우고 뭐 으르렁대 싸우잖아요. 상종 안 하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 이웃이라고 부르기에는 불가능한 사람, 리스트에서 제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 정도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아, 내가 율법사에 더 가깝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사는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다 구별해 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리스트가 늘어납니다.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저 민족은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하면서 자꾸 우리는 상종 못할, 나의 이웃이라고 부르지 못할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LA 쪽에 가면요, 사실 캘리포니아 전체에 지금 이 동부에 오니까 이 라틴 계통의 분들이 여러 나라 분들이 계시고, 과텔말라 분도 계시고, 엘살바도르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나라 분들이 계신데,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10명 중에 8명은 멕시칸입니다. 멕시칸들이요, 이 그냥 뭐, 막일을 많이 하세요. 이게 농장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추수할 때, 그분들 안 계시면 추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공사할 때 보면요, 공사장에서 막일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멕시칸들이세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도 이 주방에서 그냥 뭐 막일, 그래서 여기 한국 식당에서 몇 년 일하고 가서 멕시코에 가서 한국 식당 연대요. 그분들이. 배우고 가서. 그럴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오죽하면 그 할리우드에서 이런 타이틀의 영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A Day Without Mexican. 멕시칸이 없는 하루 해갖고 나왔는데요. 하루는 이 휴거당한 것처럼 멕시칸이 그냥 남가주에서 싹 없어져 버립니다.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쌓이고 그냥 뭐 저 추수할 때인데 추수도 못하고 공사도 그냥 멈추게 되고 모든 게 다 마비되는 뭐 그런 영화예요. 참으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것을 목격합니다.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소중한 생명들이고 사람들인데 그냥 비하적인 이런 뭐 맥장이라고 부르고 뭐 그냥 막대합니다. 한국말로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식당에서 뭐 이런 데서 일하는 한국분이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욕을 다 먼저 배운대요. 막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다가 여름 되면은 멕시코 가서 그분들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은 막대하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 그러고 멕시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는 이것이 바로 이 율법사가 이웃이라고 누가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의 지금 정의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네가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범위에서 생각하지만 나의 사랑은 세상이다. 내가 이웃이라고 칭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겨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은요 지나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면요 그건 진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불쌍하면 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 상처를 싸매줍니다. 두 데나리온을 줘서 주막에 맡깁니다. 한 데나리온은 작년 한 사람이 하루 벌입니다. 이틀, 이 two days wage예요. 이틀 벌 돈을 맡기고 이 사람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낫지 않으면 내가 와서 다시 계산을 할 테니까 좀 돌봐주세요.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있으나 없으나 병들나 건강하나 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사랑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요 이웃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그래 사랑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때까지 우리가 영성을 무엇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의 영성을 이야기합니까? 영성의 열매는요 긍휼과 자비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영성이 대단하다 하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 하면 영성 빵점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열매는요 긍휼과 자비로 나타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이라고 있죠. 그 단체를 시작하신 무디 바피얼스 목사님이십니다. 6.25 후에 한국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돕겠다 나서서 이분이 이 단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시작하시면서 모토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 월드비전의 모토가 됐습니다. 이런 모토입니다. Let your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s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의 아픔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헌신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천국 올 때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전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 선데이 할 때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멀지 않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아이들이 학교도 뭐 제대로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컴패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700아이 넘게 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그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는 이런 가족도 있었고요.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 때문에 7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하며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뿌듯하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또 자비를 베풀 그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 주보도 보면요, 거기에 이제 11월 달에 터키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 이슬람권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이런 분들, 이 동부에 있는 교회 몇 교회가 연합하여서 KPM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분들을 그냥 4박 5일 동안 그냥 뭐 섬기는 거예요. 그냥 뭐 네일 해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그냥 머리도 깎아드리고 그냥 미용도 해드리고 다 하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분들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사인업 하신 분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많이 가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행복과 만족은요, 우리가 얻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온다는 이 사실을 체험해 보셨나요? 참으로 우리는요, 항상 받을 때 기쁘다, 내가 누릴 때 기쁘다라는 이런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싹트기 시작하냐 하면 거지근성이, 이 거지근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냥 항상 뭐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뭘 줄 때에 그때는 하하 땡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뭐 기쁨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또 거지는 거지건성 때문에 구걸하고 합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베푸는 데 있다는 것.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99번째, 99th 메어리죠. 그분이 1930년대에 이제 뉴욕 시장으로 세 텀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세 텀이나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라가르디아입니다. 라가르디아. 우리 뉴욕에 가면 공항이 있죠. 라가르디아 공항.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직결 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에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힌 한 노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냐 물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10불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나만 즐긴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자기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중절 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서기에게 이야기해서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장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날 47불이 거쳤다고 합니다. 47불이면 그때 당시 꽤 큰 돈입니다. 이 가난한 노인은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 참으로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박 목사 보면 항상 행복해 보이죠? 안 그런가요? 네, 행복해 보입니다. 항상 뭐 웃는 얼굴이고, 뭐 여러분 뵈면은 반갑게 인사드리고. 근데 저도 때로는요, 강도한테 습격당한 이런 마음에 그런 상처도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도움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좀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에 참으로 나도 강도 만나서 이거 너무나 나도 피가 줄도 흐르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몇천 성도를 참으로 기도하며 목양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나서 이 상담하다 보면요, 상담할 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상담하게 되나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을 듣게 되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떤 때는 그냥 뭐 이제 목회 한 이제 뭐 30년 넘게 했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만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살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요, 내 이 몸뚱아리 하나 잘 케어라고 내가 이걸 잘 섬겨주고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섬길 때에 살리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는 길은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책을 많이 쓰셨죠. 영성의 뭐 대부라고 불리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Wounded Healer이라고, 부상당한 치유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부상당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내 이 부러진 다리 그냥 질질 끌고라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로 가득할지라도 주님, 능력의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 저 살기 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나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살 길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 참 오늘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으시대요. 그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불가능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가족이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고아원에서 퇴소한 아이가 왔습니다. 나이는 21살인데 일부에 나와서 인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지금 나이에 뭐 이렇게 아이를 다른 아이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는 아이는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큰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을 줄 수 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이 되기 위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 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 보람되고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감싸게 해주시니 주님의 축복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참 지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